위기에 처한 대다수 크리스천을 위한 수다. 이름하여 박쌤의 위대한 수다. 오늘 나눌 얘기는 고전열전 시리즈 그리스 비극편 소포클레스의 안티고네입니다. 네, 이 세상에 많고 많은 이야기들을 통해서 신앙과 삶을 낯설게 되짚어보고 그 지성과 교양의 능력으로 불통의 기독교를 돌파, 시대 공감적 소통을 모색해보는 시간, 문화예술을 사랑하는 크리스천을 위한 스토리텔링 방송 박쌤의 위대한 수다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오늘도 즐거운 고전 읽기로 자리를 반짝반짝 빛내줄 수다꾼들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짝반짝 수다쟁이 앨리스입니다.
그냥 받아 안아서. 게을러요. 자기 준비한 걸 하는 게 아니야.
제가 원래 반짝반짝이었어요.
아, 네, 무의식 중이야.
그럼요. 네.
네, 원래 저쪽이 원조라고 네. 합니다. 예, 반짝반짝 빛나는군요. 예.
박쌤의 위대한 수다 PD를 맡고 있는 정도령인데요. 저는 좀 기분이 좋아요.
목소리가 아니야. 목소리.
아, 그래요? 기분 좋은 이유가 저희 방송이 팟캐스트 순위가. 네. 드디어 40위권에.
네, 네. 아,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기 때문에 카테고리는 좀 나눠줘야지. 네. 전체에서 40위면 엄청난 거야.
종교 분야에서 저희가 원래 200매디였는데 지금 오늘 보니까 한 44위 정도까지 올라왔습니다.
네. 종교 및 역학. 예, 그렇게 됐다고요. 우리 역학적하고 관계가 없는데. 예, 카테고리에서 많이 예, 순위가 올라왔습니다. 그만큼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시고 저희 방송을 듣고 계신다. 는 말씀이죠. 하지만 피드백은 안 올라와요. 뭐 어땠다 저땠다 말이 없어. 그냥 듣고 그냥 조용히 계세요 다들.
예. 다운받고 듣진 않나.
네, 여러분들 들으시면서 뭐 좋은 소리 나쁜 소리 다 괜찮으니까요. 저희 페이스북 박쌤의 위대한 수다에 들어오셔서 의견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매월 영화 두 편, 고전 한 편, 또 책 한 권을 소재 삼아서 즐거운 얘기꽃을 피워보고 있습니다. 4월의 고전으로 웨디푸스 왕 으로 이름 나 있는 그리스 3대 비극 작가 중 한 명이죠. 소포클레스의 안티고네를 읽어봤습니다. 대략 BC 5세기 중반쯤에 쓰여진 작품으로 그리스 비극의 대표작으로 손꼽히지만 역시 아는 분들보다는 모르는 분들이 더 많은 안타까운 현실. 자, 걱정하지 마시라. 우리의 정도령이 오늘도 간단 명료하게 작품의 내용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예, 네, 안티고네 같은 경우는 소포클레스가 쓴 3부작 중에 하나예요. 그래갖고 우리가 4월달 다뤘던 오이디푸스 왕이 있고요. 그걸 다루진 않았지만 크로노스의 오이디푸스라는 작품도 있습니다. 그리고 네. 안티고네 같은 경우에는 그 세 작품 중에 가장 마지막 작품이에요. 시대적으로 따져봤을 때는. 네, 줄거리를 간단히 설명드리자면요. 일단 오이디푸스 왕이 죽고 나서 두 아들인 폴리네이케스하고 에테오클레스가 왕권을 두고 다툽니다.
그쵸. 형제가. 뭐, 지난번에 웨디푸스 들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죽고 난 다음에, 웨디푸스는 자기 눈 찌르고, 안티고네 딸 손 잡고 이렇게 떠나면서, 크레온이 왕이 계승하는 거 아니야? 라고 말하는데요. 그 작품은 그렇게 완결이 됐지만, 실제로 신화에 보면, 그의 아들들이 왕위를 계승하게 되죠.
예, 그래갖고 1년씩 맡아요. 뭐, 폴리네이케스가 1년 맡았다가, 에테오클레스가 1년 맡고. 근데 이제 에테오클레스가 1년을 맡았는데, 폴리네이케스에게 넘겨줘야 되는데 안 넘겨줘요. 이거를. 그러면서 이제 둘이 싸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1년씩 왔다 갔다 하자고 한 거에 앞서서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얘네들이 웨디푸스 왕의 아들이잖아요. 근데 동시에 형제란 말이야.
그렇죠.
좀 헷갈리시는 청취자들이 있을 거야. 좀 생각해 보세요. 이게 그 집안이 좀 기구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이지만 동시에 형제란 말이에요. 그냥 아버지 말은 좀 듣겠지만 또 형제 말은 뭐 이렇게 비슷하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또 자기 가문을 굉장히 수치스럽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눈을 찌르고 스스로를 벼라고 방랑에 떠난 자기 아버지 웨디푸스를 굉장히 괄시했대요. 모욕을 주고. 그래서 웨디푸스가 또 한 성깔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양반이 또 그 노인인데 옛날 성질 못 버리고 무악 해가지고 뚜껑 열려가지고 이제 저주를 퍼버요.
아들들한테요?
아들들한테. 너희 둘이 나를 이렇게 괄세하니 너희 둘이 이 나라의 어떤 권력을 칼로 양분할 거다. 너희 둘 사이가 칼로 그런 사이가 될 거다. 이런 저주를 퍼먹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폴리네이케스와 에테오클레스는 야 아버지 저주처럼 우리가 돼서 안 되지 않겠느냐? 맨 처음에 좋은 취지로. 그러니까 너 1년 나 1년 우리 사이좋게 하자라고 했는데 시간 좀 지나다 보면 자기가 다 먹고 싶은 법이거든. 그러니까 이제 먼저 선수를 친 게
에테오클레스죠.
네, 그렇게 되는 거죠.
네, 그리고 폴리네이케스가 어느 나라로 가죠?
아르고스로 건너가죠.
네, 네. 아르고스로 가갖고 이제 테베의 시를 치게 됩니다. 근데 결국 이제 전쟁을 하다가 둘 다 죽어요. 네. 그래갖고 이제 어부지리로 크레온 왕, 삼촌인 크레온 왕이 이제 왕이 되죠.
그러니까 전쟁이 굉장히 오랫동안 이제 극심하게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지리하게 계속 연결되니까 야 이렇게 끌지 말고 원인 제공자가 너 폴리네이케스 에테오클레스 우리 둘이잖아. 야 우리 맞짱 뜨자. 이긴 놈이 이기는 걸로 하자. 그렇게 결투를 벌인 거예요. 그냥 막 결투를 하다가 서로 이제 목을 찔러 죽고 말아요. 둘이 동시에 죽고 말죠. 그러고 난 다음에 전면전이 막 붙었는데 아르고스가 패배해서 퇴각합니다. 그리고 전사한 시체들이 남겨져 있죠. 거기에는 폴리네이케스와 에테오클레스도 같이 있게 되는 겁니다.
네, 근데 크레온 왕이 이제 두 조카죠. 시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에테오클레스만 이제 성대하게 장례를 치러주고 이제 테베 입장에서 이제 반역자인 폴리네케이스는 시체를 이제 매장하지도 말게 드레드 이제 방치하라고 이제 포구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안티고네는 이 배경에서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포구령이 내려지고 난 다음에 이제 안티고네하고 이스메네라는 이제 두 딸이죠. 그 오이디푸스의 그리고 뭐 폴리네케이스의 이제 여동생들이기도 하고 이 두 명이 이제 그 폴리네케이스의 시체를 두고서 매장하지 말지를 두고서 막 논쟁을 한 장면으로 시작이 됩니다. 안티고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크레온의 명령을 어기고서 오빠를 장례를 치러줍니다.
혼자 네, 몰래 혼자. 가서 새벽에 네, 이렇게 제대로 파지도 못했어요. 이렇게 시체 위에 흙을 살살살 뿌려주고 이렇게 했죠.
크레온이 이제 열이 받은 거죠.
대통이 난 거예요. 네,
열이 받아갖고 이제 안티고네를 거의 이제 동굴에 가둬버리거든요. 음식 조금씩 넣어주고서 생매장이죠, 생매장. 근데 이제 안티고네 이제 참지 못해서 이제 결국 목을 메고 자살을 하고요. 그다음에 안티고네를 사모했던 크레온의 아들인 하이몬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런 안티고네를 보고서 충격을 받고서 칼로 배를 찔러서 죽습니다.
거기서 죽음이 끝나는 게 아니죠. 또 한 명의 죽음이 있죠.
크레온의 아내이자 그다음에 이제 하이몬의 엄마인 에우리디케도 이제 침대에서 자살을 하죠.
네, 피바다입니다. 피바다. 원래 그리스 피극은 대부분 이렇게 죽음이 난무하는 이런 어떤 피비린내 나는 또 고통스러운 비극의 얘기죠. 그렇게 되고 난 다음에 크레온이 이제 조금 각성하고 깨닫지만 항상 깨달음은 뒤늦게 오게 되는 이런 어떤 비극적 설정을 따르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런 어떤 줄거리를 가지고 있는 안티고네. 벌써 쓰여진 지로 치면 2500년이 넘어간 굉장히 오래전의 작품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작품이 오늘날에도 꾸준히 공연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도대체 이게 어떤 매력이 있고 어떤 의미가 있길래 오늘날까지 이렇게 이야기될까? 거기에 초점 맞춰서 우리 크리스찬적인 어떤 관점에서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실제로 이제 본격적으로 작품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 건데요. 저는 이제 항상 궁금한 게 이게 수천 년이 지난 작품인데 읽고 난 다음에 21세기 독자인 여러분 또 우리 수다꾼들 어떻게 읽으셨는지 그 이전에 읽었습니까? 또 이 시간 전에 난 평상시에
완전, 저는 네. 완전 지금 처음 보는 이전에 오이디푸스 왕도 사실 오이디푸스라는 이름만 들어봤지 네. 소포클레스라는 이름도 처음 들어봤고요. 안티고네는 더더군다나 처음 들어보고.
웨디푸스한테 무슨 딸이 있었어?
네, 완전
아들도 지금 있었네, 뭐 이런.
너무 생소한 거예요. 처음에 안티고네를 읽는다 그럴 때 그게 뭐야?
약간 뭐 안티 뭐 관련된 거야, 안티?
나름 좋은 대학 나오시지 않았나요?
근데 완전.
아, 이렇게 학벌을 따지면 경고령 경고.
네. 아니, 이거 뭐 고등학교 때 우리 문학책 이런 데 안 나오잖아요.
안
이거.
나오죠.
네, 네, 완전 처음 들어봤어요. 그래서 네. 되게 새로웠는데, 그리고 저는 그리스 비극, 희극 막 이런 거 하면 되게 지루하고, 아, 진짜 그거 어떻게 읽지?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재밌던데요?
그죠? 네. 생각을 아예 안 하고 봤으니까. 기대 없이 봤으니까, 그거보다는 좀 재밌더라. 네.
네. 저들 이제 고전이란 건 그렇잖아요. 풍문으로만 듣다가.
풍문으로 들었어요, 그죠? 죄송합니다. 노래를.
직접 보니까, 역시 고전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근데 저는 뭐, 제목이 안티고네긴 하지만, 안티고네하고 대척하고 있는 크레온. 그러니까 이제 크레온 입장에서는 어쨌든 국가를 다스리기 위해서 그 폴리네케스의 시체를 이제 매장하지 못하게 한 건데, 그 크레온 같은 경우도 그렇게 나쁘진 않다. 뭐, 그것도 이해가 되는 측면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렇죠. 모든 그 고전들이, 위대한 고전들을 보면요. 빠한 작품은 없습니다. 이런 아이언맨 뭐, 1, 2, 3 뭐 이런 거, 트랜스포머 뭐 시리즈 이런 것처럼 선악 구분 분명하고 누가 옳고 그른지 너무 명료한 이런 얘기는 오히려 이렇게 볼 때는 재밌지만 기억에 남지는 않아요. 왜냐면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순도 100% 뭐 천사도 없고 순도 100% 악당도 없잖아요. 이게 뒤섞여 있는 게 인간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듯 뒤섞여 있으면 어떤 고민과 갈등. 그래서 우리에겐 내가 만약 크레온이라면 내가 안티고네라면 이스메네라면 어떤 선택 어떤 얘기를 할까 이런 거 고민하게 만드는 거죠. 자연스럽게 우리 정도령 우리 정PD도 크레온에 관련된 얘기를 좀 했는데요. 자 크레온 어떻게 느껴보셨습니까? 또 크레온을 통해서 어떤 생각을 해보셨죠?
내가 왕이더라도 그러니까 폴리네케스하고 에테오클레스 똑같이 다루진 않았을 것 같아요.
어떤 네. 점에서?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에테오클레스 같은 경우에는 테베시를 지키기 위해서 싸웠던 사람이고
애국자죠.
네, 애국자죠. 근데 반대로 폴리네케스 같은 경우에는 테베시 입장에서도 반역자죠.
그렇죠.
반역자하고 애국자를 똑같이 다룰 수는 없잖아요. 그거를 우리나라로 치면 예를 들어서 현충원이다 둘 다 묻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네. 예, 우리나라는 그냥 묻죠. 예. 그 어이없는 사람들도 묻어요.
그러게. 네. 광주 학살한 사람들 다 묻어버려고.
그렇죠. 예, 뭐 친일 부역자들도 묻고요. 네. 아 정말 진짜 짜증나네.
근데 그런 건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뭐 폴리네케스의 시체를 이렇게 방치하게 둔 거는 조금 과도하다는 느낌이 들긴 하지만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다. 국가를 다스리는 왕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일벌백계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상과 벌이라고 하는 그분을 명료하게 해줘야지. 지금 얘기한 것처럼 반역자와 애국자 대본에 나와요. 이 둘을 같이 대한다라고 한다면 후대에 누가 국가를 위해서 애국을 하겠느냐. 죽음 이후에 이 어떤 그 죽음에 대한 가치를 다르게 할 때 사람들에게 애국심을 가지고 그래서 질서가 유지되고 그리고 나라가 국가가 이렇게 유지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크레온의 이야기. 굉장히 설득력을 가지고 있죠.
근데 또 어떤 부분에서 좀 너무 못 인정한 게 아닌가.
아, 인정머리가 없다?
네. 아니, 그래도 자기 조칸데, 한마디로 말하면 성경에 막 이세벨을 막 그 개들이 막 그 피를 핥도록 막 이렇게 뭐 이렇게 널브러뜨려도 약간 이런 느낌이라고 할까요?
이세벨 얘기도 나오고.
네.
그 바쁜 여잔데?
네. 그런 느낌으로 그냥 정말 이렇게 널브러뜨려 놓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약간 좀 저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그러니까 이 차별을 두는 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는데, 그 방식이 좀 너무 심한 게
너무 잔인한 방식이었다? 라고 이제 하는 거죠. 근데 이게 그렇게까지 뭐 잔인하다고 보기 어려운 게 보통 이제 전쟁이 벌어지게 됐을 때 그 전사자들이 있기 마련이잖아요. 근데 이제 시신들을 이제 수습하고 정리를 하는데 그 이제 보통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다 보니까 이제 일단 우선적으로 아군 위주로 해가지고 수습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적군도 이제 묻어주는 게 예는 예인데 이때에는 그 크레온이 생각할 때는 이건 지금 당장 묻어주면 안 된다. 그 시체가 개와 새들에게 먹히는 걸 이제 사람들이 보면서 아 내가 반역을 하면 안 되겠구나 이 반역이라고 하는 것의 무게가 이렇게 큰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널리 알리는 일종의 어떤 전시의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이렇게 될 때 크레온의 의도는 건강한 나라 튼튼한 나라 부강한 나라의 기틀은 바로 거기서 나온다 라고 본 거죠.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그 옛날 시대에는 어떨지 모르겠는데 옛날에 뭐 효시라고 그러죠. 막 그런 게 막 어떤 죄를 범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딱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너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 그런 이제 방식들이 되게 많이 있었는데 현대 21세기에 이제 이런 사회 속에서 그런 걸 생각할 때는 좀 약간 너무 좀 끔찍하거나 너무 그치, 너무한
게 아닌가. 방식에서 봤을 땐 좀 너무 잔인한 것 같다. 그러면 뭐 안티고네 얘기를 해볼까요? 그럼 안티고네 입장은 어때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엔 좀 더 납득이 가나요?
안티고네 입장에서 어쨌든 두 사람 다 자기 오빠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물론 이제 정치로 봤을 때는 한 사람은 반역자고 한 사람은 뭐 애국자인데, 근데 안티고네 입장에서는 그런 정치적인 고려를 하지 않고 친족 관계에서 봤을 때는 둘 다 오빠이기 때문에. 두 사람 다 당연히 장례를 치르고 싶어 하는 거는 이해가 되죠. 그런 안티고네 마음은. 근데 그 무서운 상황에서 하려고 하는 거는 저 깡이 어디서 나오는 건가
그러니까요.
도대체.
그러니까요. 깡자고가 막.
안티고네 입장이 굉장히 이해가 된다.
제가 가족이라도 그럴 것 같아요. 네.
가족이라도. 네. 근데 지금 얘기하는 걸 딱 들어보니까 해겔의 얘기가 굉장히 여기서 이제 자연스럽게 나와요. 해겔의 복잡한 얘기 하려고 한 게 아니라 해겔이 어떻게 그 정신현상학이라고 하는 책에서 안티고네하고 크레온을 비교하면서 얘기했냐면 안티고네는 하여튼 이런 사사로운 감정에 얽매여 있다. 이 감정이라는 게 뭐냐면 국가적인 어떤 큰 걸 보지 못하고 그냥 오빠니까 가족이니까 악당이던 뭐 좋은 일을 했던 좀 사악한 자던 아무튼 뭐 내가 해줘야 되는 거 가족이 마땅히 그거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요딴 식의 사고방식이 굉장히 사사로운 감정에 휩쓸리고 있는 그래서 큰 거를 보지 못하는 이에 비해서 크레온 같은 경우에는 인간으로서의 어떤 사사로운 감정이 휩쓸리지 않고 이성과 합리성에 따라가지고 그래서 넓은 어떤 대의를 바라보면서 뚜벅뚜벅 그 길을 걸어가는 그런 존재로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단어가 나오는데 안티고네는 어떤 사람이냐? 여자다. 크레온도 이제 보면은 앞부분에서 쌈질할 때는 뭔가 국법 뭐 얘기하더니 나중에는 내가 너 같은 여자한테 질 것 같아? 난 남자야 뭐 이런 유치한 차원인데 그게 말은 유치하게 보이지만 여자, 사사로운 감정, 사적인 영역에 얽매이게 되는 사법 영역의 존재, 남자, 이성적인 존재, 공법을 생각하는 공법 영역의 어떤 존재. 그래서 부정적인 의미의 자연법과 인간의 어떤 이성과 합리성으로 만든 법, 이 두 세계를 남자, 여자, 이성, 감성, 공법, 사법 이렇게 대비해 가면서 큰 어떤 무게중심은 크레온 쪽으로 가야 된다라는 취지를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 사람의 비판의 입장에서 봤을 때 안티고네 어떻게 변호할 수가 있나요?
아니 근데 되게 진짜 되게 듣는데 막 너무 기분이 나쁜 거예요. 여자를 무슨
아 청취자 여러분들 뭐 이게 제가 얘기한 게 아니고 예, 네, 우리 해겔 선생이 얘기했기 때문에.
아, 근데 네. 막 진짜 전 좀 들었던 생각이 만약에 해겔의 그 해석처럼 간다면 마지막에 크레온이 되게 막 다 죽고 막 후회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렇게 하면 되면 안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이런... 될지라도 뚜벅뚜벅 걸어가야 된다.
아, 그런 입장인가요? 네. 근데 저는 글쎄요. 그 안티고네가 감정의 사사로움에 치우쳤다기보다는 어떤 이렇게 그 인간을 바라볼 때 초점 자체가 크레온과 안티고네가 좀 달랐던 게 아닌가. 그런
어떻게 달랐을까요?
그러니까 크레온은 좀 더 행위에 이 사람이 어떤 행동을 했는가 초점을 맞췄다면 안티고네는 이 사람이 어떤 나한테 어떤 사람인가 존재의 그 차원에서
그게 사사롭다는 거야. 그게 사사롭게 말이야. 응? 그 행위에 따라 가지고 공과 시를 탁 해가지고 뭔가 옳고 그름 이게 어떻게 보면 현대의 어떤 법 체계의 근간 아니겠습니까? 그 행위에 따라 가지고 그걸 하는 거지. 그 사람에 따라 가지고 관계에 따라 가지고 사사로이 그래서 한국 사회가 엉망이 되는 거야. 나 성격적인가 봐. 이렇게 가게 되네요.
근데 안티고네가 저는 그렇다고 그 둘째 오빠 똑같은 형태로 뭐 첫째 오빠를 제가 이름을 좀 잘 못 말하게 해서 첫째 오빠 둘째 오빠를 얘기할게요. 네, 둘째 오빠처럼 그 첫째 오빠를 그렇게 대해야 된다고 얘기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기본적인 거 이 시대에 따르면 그게 그 영혼을 위해서 아주 기본적으로 해줘야 되는 상황은 해줘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그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보면 그 감정이 사사로움이라기보다는 인간의 기본적인 걸 지켜주고자 하는 마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공법과 이런 어떤 그 나라의 법 체계에도 아주 기초가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크레온이 오히려 그거를 무시한 어떻게 보면 되게 냉혈한처럼 보이는.
예, 이게 정말 우리가 보이는 그 방송이었으면 좋겠다. TV처럼 지금 완전히 그 안티고네의 입장에 빙의가 돼가지고 눈을 불아리면서 저한테 왜 이게 그래야 되지 않겠느냐.
아니야. 아까 너무 해계 얘기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해계엘이 좀 해계한 얘기다 뭐 이런 쪽에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저 같은 경우에도 앨리스랑 좀 동기가 되는데 왜냐면은 사사롭다고 정의 내리는 건 뭐냐면은 공법 기준에서 봤을 때 사사로운 거잖아요. 근데 안티고네 같은 경우에는 그게 사사롭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신의 법칙 신의 원리, 신법에 자기가 더 부합한다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공법 대 사법 사사로운 법의 대결이 아니라 공법 대 신법의 대결 아니냐 이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
그 신법이 뭡니까, 그럼?
그러니까 신법이란 거 아까 이제 앨리스가 말한 것처럼 죽은 사람은 하데스한테 보내줘야죠. 장례를 치러왔고.
실제로 그 장례에 관련된 그때 당시 이제 전통이라고 하는 그 부분은 이제 흙에 묻혀야 돼요. 이게 동서양이 이게 비슷한 맥락이 일정 부분 있긴 하는데, 물론 뭐 관습에 따라가지고 이제 새들한테 이렇게 주는 시체를, 그죠? 그런 그 족속도 있고 기타 등등 하는데, 그때 당시 그리스라든가 우리 또 뭐 한국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뭐 동양의 전통이라고 하는 그 부분은 매장 풍습이죠. 그래서 흑인이 흙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그걸 좀 묻어놔야 그 영혼이 안식을 취한다. 하데스로 가든지 뭔든지. 근데 그걸 묻지 않고 이 짐승한테 뜯어먹히면 그 영혼이 떠돈다. 그 우리도 제대로 매장 안 하면 구청을 떠도자. 굉장히 비슷한 그 맥락이 있거든요. 그래서 영혼은 그럼 누구의 영역으로 가는 거냐? 이건 인간의 영역은 아니지 않느냐? 이건 신의 영역으로 가는 거다. 근데 지금 크레오는 어떤 그 오류를 범하고 있냐면 인간의 법, 자신이 만든 어떤 법, 왕의 권한으로서 그리고 그 이후에 백성들을 가르친다는 어떤 그 좋은 명분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그 명분이 어떤 걸 침해한다고요? 그 상위법, 오히려 인간의 법보다 위에 있는 상위법이라고 할 수 있는 신의 법을 어기고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보게 되면 도대체 어떤 법이 더 사사로운 법이냐라는 이제 질문이 역설적으로 들게 되는 겁니다.
얘기 듣다 보니까 그 좀 우리가 되게 계속 고민하는 문제랑도 깊이 연관이 돼 있는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가 상위법이냐에 대한 논쟁은 예수님과 바리새인 사이에서도 계속 있었고 지금 현재도 그쵸. 계속 그것에 대해서 좀 얘기가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좀 어떠세요?
그러니까 율법하고 어떤 뭐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할 때 네. 갑자기 우리가 몇 주 전에 했던 뭐 영화 레미제라블의 장발장 자베르 우리가 했던 그것들이 좀 기억이 나는데요. 그 법, 뭐 질서, 규범, 규칙 뭐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그 부분인데 근데 그 부분이 아무리 중요하다 하더라도 그 삶을 제대로 살필지 못할 때 이 법이 사람을 살리라고 한 법인데 사람을 죽일 수 있다 이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네. 그게 또 이제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이기도 한데 그래서 원래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 안에 다 있다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상위법이죠 사랑의 법이 이제 상위법이죠 근데 그 상위법의 어떤 하나님의 마음을 읽지 못하고 그냥 내려와 있는 나한테 주어진 법, 그 이제 율법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율법만 막 뒤답하고, 하나님의 어떤 재정자의 마음을 읽지 못할 때 어떤 적용이 되냐면, 가는 바다 현장에서 끌려온 여인을 예수 앞에 들이대면서, 어떤 선택을 할 거예요? 라고 질문하는 거죠. 그러니까 안티고네가 그 앞에 서 있는 거하고 좀 비슷한 상황이에요. 약간 비슷한 상황. 자기 오빠가 죽었단 말이야. 그리고 신의 율법은 묻어주라고 하셔. 근데 묻어주면 얘네들이 날 돌로 칠 거야. 그럼 이제 갈등이 되는 거죠. 그 묻어주자니 돌로 칠 것 같고. 근데 그 세팅을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앞에 한 거거든요. 자, 율법은 돌로 찍으라고 했다. 선생님은 평상시 사랑을 말하는 사람 아니냐? 어떻게 할 거예요? 라고 했을 때, 아, 이게 완전 이게 함정이 되는 거죠. 그때 안티고네가 어떤 답을 하냐면, 아, 기가 막힌 답을 합니다. 대사가 나오죠. 어떤 대사가 나옵니까? 나는 미워하기 위해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위해서 태어났어요. 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너무 멋있는 말인 것 같네.
멋있죠. 난 미워하기 위해서 태어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은 증오의 법을 가지고서 지금 이 죽음 이후의 것들을 당신은 재단하고 있습니다. 근데 나는 사랑하기 위해서, 그게 신의 법이다. 이게 기독교 비극이 아닙니다. 네.
저는 그걸 읽으면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거든요.
아, 기독교 연극이
있잖아요. 진짜 되게 멋있는 것 같아요. 증오의 법이 아니라 사랑의 법이란 말이.
근데 그것이 곧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던 거하고 같은 맥락이 이제 나오는 거거든요. 거기에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리고 그 여인에게 나도 널 심판하지 않을 테니 가서 다시 죄를 범하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율법만 놓고 본다면 그냥 그걸 재단하면 돼. 옳고 그름만 딱 판단해가지고 그 법을 세우면 되는 겁니다. 그 법을 딱 세울 때 선명해지고 많은 사람이 질서와 규범, 이 건강하고 튼튼하고 안전된 삶을 살아갈 거야 라고 봤던 게 바리새인과 율법사와 서기관들의 생각이었죠. 근데 그 법 때문에 사람들은 죽어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께서 오셨던 건 뭐냐면 율법을 폐기한 게 아니라 원래 그 율법을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셨냐? 살아라. 사랑해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라고 하는 마음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똑같은 법이지만 거기에 상위법이라고 하는 것에 마음을 갖지 못하면 하위법은 흉기가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그런 흉기가 된 법들이 교회만 있는 거 아니에요. 사회도 많습니다. 지금 우리가 헌법정신 얘기하잖아요. 이게 어려운 얘기가 아닙니다. 어떤 법이라고 하는 그 부분들 끊임없이 우리가 일상적으로 해석하면서 살아가는데 그 법을 해석할 때 헌법, 그 상위법의 정신을 고려하지 않고 법을 적용하게 되면 정말 엉뚱한 사람들이 감옥에 가고 고초를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수십 년 동안 겪어왔던 거예요. 그래서 법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들의 요구는 아주 간단합니다. 헌법 정신을 구여하라. 근데 그게 이제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우리 기독교 쪽으로 이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의 법의 어떤 원리라고 하는 그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날 가지고 있는 뭐 수많은 법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혼전관계 문제라든가 뭐 비크리스찬과의 교제라든가 뭐 주일성수라든가 십일조라든가 그거 뭐 내가 다 말해야 돼. 그런 얘기들도 다 근본적으로 다 짚어 생각해 봐야 되는 지점이 있다는 거죠.
요즘 논란되는 차별금지법 생각도 많이 나는 거 같아요.
저도 이제 그 생각이 들었는데 그러니까 기독교 입장에서 봤을 때는 동성애는 죄죠. 그렇기 때문에 율법적으로 봤을 때는 그게 죄인데 하지만 안티고네처럼 그것보다 상위법,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 혹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간에 그 사람들의 행동으로 따지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존재 그 자체로 사랑해야 된다는 상위법을 따졌을 때는 차별금지법을 막을 이유가 기독교인이 없지 않을까.
그렇죠. 지금 우리가 그 겪게 되는 그 참 난감한 상황이거든요. 그 보통 이제 일부 기독교가 아니라 상당수의 주류 기독교가 소위 말하는 차별금지법에 반대하는데 그 반대하는 방식도 굉장히 좀 이렇게 고격적이고 심지어 좀 폭력적이기도 하고 법의 원래 취지를 자꾸 왜곡해가지고 그런 어떤 그 전달하는 그 부분이 없잖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동성애를 뭐 지지와 긍정하는 이런 어떤 법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다 하여서 그 사람을 차별을 하거나 억압하거나 폭력적으로 이렇게 하는 그 행위들이라고 하는 그 부분들을 하면 안 된다 라고 이제 말을 하는 거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이런 그 부분들을 넣으면 안 된다 빼라 또는 이제 이렇기 때문에 차별금지법은 제정해서 안 된다 그건 역설적으로 이제 좌파계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는 이 사람들은 차별을 긍정하는 사람들이네 차별금지를 반대하는 사람들이네 라고 하는 그 인상을 주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안티고네를 빌어서 또는 예수님을 빌어서 말하는 건 정말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미워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는가 아니면 안티고네의 말처럼 우리는 사랑하기 위해서 태어났는가 라고 하는 질문 앞에 또 다시 서봐야 되지 않을까. 이건 무슨 성경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 비극으로 우리가 그 질문 앞에 다시 서게 되는 거죠.
제가 작년에 그 동성애 네. 크리스찬을 만난 적이 있어요.
아 그래요?
예. 네. 만났는데 이제 그분이 하는 얘기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입장에서 그분도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기독교 입장에서 동성애를 죄라고 생각하는 건 자기도 이해한대요.
아, 이해한대요?
네, 그렇게 네. 생각하는 건 자기가 이해한대요.
나도 이해는 해. 네.
그렇게 생각하는 건 이해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동성애자를 차별할 권리는 없지 않냐.
아, 그게 굉장히 재밌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동성애에 대해서 뭐 죄도 아니다 말할 수 있다.
예.
네. 뭐 그건 그 어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의 신념의 문제니까. 하지만 그걸 하고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데, 그죠? 구체적인 몸과 살과 피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 삶을 가지고 있는 한 존재로서의 사람인데, 그 사람을 차별해도 좋다, 억압해도 좋다, 또는 뭐 심지어는 어떤 그 모욕적인 언사를 하더라도 그걸 갖다 처벌하면 안 된다. 이런 건 전혀 다른 문제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동성애 그 차별금지법 관련해 갖고 이제 반대하시는 분들이 막 이게 뭐 교실에서 뭐 학문 섹스가 이루어진다 이런 식으로 그냥 노골적이고 되게 선정적인 단어를 사용하면서 이제 몰아붙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식 어떤 동성애를 반대하는 것과 그런 식으로 상대방의 모욕감을 주는 식으로 말하는 것은 전혀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차별금지법이라는 것은 그런 식으로 동성애가 죄라는 걸 생각하거나 동성애가 죄라는 걸 말하지 못하게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을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고 해서 상대방을 모욕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
한국말이 네. 아다르고 어다른 건데 이게 그런 신념을 표명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표명할 수 있으나 그것이 폭력적이거나 반인권적이거나 그리고 모욕적인 어떤 단어나 문장이나 표현 방식을 사용해서 하는 그런 행위 그 자체는 전 거기다 동성애가 아니라 어떤 것을 집어넣더라도 우리 신자들이 하지 말아야 되는 또 그리고 누가 그렇게 한다면 그렇게 하지 마세요 라고 말해야 마땅한 어떤 것인데 이거와 관련된 법을 우리가 아 하지 마세요 그 법 제정하면 안 돼요 그러면 뭐 동성애 창고래요 이런 식의 그 말이라고 하는 그 부분이 바로 사자성어 침소봉대. 아, 이게 쉬운 한자. 예, 아주 쉬워요. 그죠? 침소봉대. 예, 이렇게 좀 하는 거니까. 이게 오히려 왜곡이고 거짓말이 아닐까.
그러니까 계속 좀 존재가 아니라 행위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오히려 기독교 모습을 좀 보고 있는 것 같기도 하네요.
네. 자, 이제 메인 캐릭터인 두세 개의 충돌에 대해서 좀 얘기해 봤는데요. 그 밑에 캐릭터들이긴 하지만 여전히 우리에게도 고민이 되게 되는 안티고네와 이스메네. 이 두 자매의 또 갈등이 있죠. 네, 안티고네와 이스메네. 어떤 갈등을 서로 하고 있습니까?
안티고네는 오빠를 묻어줘야 된다. 근데 이스메네는 아, 그래도 왕이 내린 법이 있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그리고 그러지 말자. 나는 못하겠다. 약간 이런 두 입장이 충돌인 것 같아요.
일종의 안티고네 원칙론자. 그 다음에 이제 이스메네 같은 게 현실주의자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이스메네가 얘기하는 게 그래도 나름대로 설득력이 있어요. 그렇죠.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죠? 설득력이 있죠. 어떻게 말하냐면 우리가 못 이겨. 언니. 우리가 지금 못 이겨. 크레온. 아, 되게 힘쓰니까. 어? 어차피 우리가 대항해 봤자 우리의 대항은 의미 없이 사라져 버리고 결국 저 사람의 법만 남을 거야.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건 우리가 생존하는 거야. 생존하는 거. 우리가 생존해서 살아 있어야 훗날을 도모하지. 그러니까 일단은 법에 따라서 우리가 좀 생존을 하자. 아, 그래서 뒷일을 도맡아 뭐 이런 것이 이제 이스메네가 현실주의자 입장이 되는 거고 안티고네는 거기에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쪼벅두벅 자기가 옳다 하는 길을 걸어가는 존재가 되는 거죠. 이런 두 인물을 보다 보니까 이게 또 우리의 현실과 또 밀접한 연관이 있는 그런 연상되는 그런 기억들이 있게 마련이죠. 사람은 누구나 이 두 갈래길에 서기 마련이니까 오늘도 우리 정도령의 또 커밍아웃이 나오나요? 네? 네? 그 갈래길에 나 이렇게 비겁했다 뭐 이런 거?
커밍아웃까지는 아니고요.
네.
저는 두 사람 보면서 이제 어떤 이제 순결한 비둘기와 지혜로운 뱀의 대결이 아닌가.
아, 순결한 비둘기와 네, 지혜로운 뱀?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인데? 네, 순결한 비둘기, 지혜로운 뱀? 네.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성경에 보면 이제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로우라 이제 순결과 지혜를 다 강조하잖아요.
네.
근데 나는 안티고네하고 이스메네를 봤을 때는 두 개가 이렇게 분리된 거 아니냐. 같이 못 가고. 네, 한 사람은 온전히 비둘기고. 또 다른 한 사람은 온전히 뱀인 상황이다. 이 둘을 같이 이게 결합할 수는 없을까?
그렇게 이제 제가 가끔씩 강의할 때 그런 표현을 하는데 비둘기처럼 순결하되 비둘기처럼 멍청하고 그죠? 닥대거리 닥대거리. 예? 그 뱀처럼 지혜로운데 뱀처럼 사악해. 예? 이렇게 되는. 예, 그렇게 되면 이제 안티고네와 이스메네가 약간 극단적인 어떤 모습이 아니냐? 라고 이제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네, 전 좀 그렇게 보고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교회에서도 보면은 우리가 좀 감당하기 힘든 문제에 닥쳤을 때 아, 뱀처럼 좀 지혜롭게 하자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런 지혜롭다라는 얘기가 현실주의자들이 쓰는 어떻게 보면은 자기가 마땅히 해야 될 길을 가지 않는 그런 어떤 근거 자료로 사용하는 것 같은
약간 면피용 그 발언이기도 하고
안티고네처럼 못할 것 같아요. 저도 무서 사실 이스맨의 한 말이 좀 공감이 되는 게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우리가 네. 해봤자 우리 잽도 안 된다.
그쵸.
그 상황이 너무 현실이잖아요.
네.
그럼 여기서 어떻게 좀 지혜롭게 이 상황 극복할 것인가를 더 고민하고 뭔가 방안을 찾고 그럴 것 같지 안티고네처럼 이렇게 완전 정면 돌파를 하진 않을 것 같아요.
이게 흔한 상황은 아니죠.
그쵸,
예. 이게 흔한 상황이 아니라는 게 생명을 걸어야 되는 그 상황이거든요. 네. 만약에 이게 조금만 대충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스메네가 이렇게까지 얘기 안 했을 것 같은데 실제로 이렇게 했을 경우에 현재 우리의 삶이 다 무너지고 쓰러지고 자빠질 수 있다. 이런 어떤 그 상황이 올 수 있는 거를 감수할 수 있겠느냐. 이 질문 앞에 서는 거거든요. 근데 안티고네는 내가 정말 이것이 옳다라고 생각한다면 그리고 이것이 그냥 단지 그 똥꼬집이 아니라 정말 이게 신이 원하시는 거 우리로 치면 이제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어떤 삶 선택이라고 한다면 그 뒤가 그렇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그걸 향해 가야 된다 라고 이제 말하고 있는 게 되는 거죠. 실제로 교회 안에는 이 두 생각들이 뒤엉켜 있는 그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성경에도 그런 거 나오지 않나요? 예를 들어서 바울이 이제 선교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왔을 때,
네.
이제 바울이 다시 이제 로마로 가려고 하잖아요.
네.
다 말리잖아요, 장로들이.
그렇죠.
로마로 가면 죽는다. 그러니까 이곳에 있어라. 왜냐면 그곳에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더 좋은 일을 오랫동안 많이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바울이.
그렇죠.
근데 굳이 로마에 가서 죽을 필요가 있느냐? 이게 굉장히 현실적인 이야기고 맞는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그런 측면에 봤을 때도 그런 게 적용될 수 있을 것 같고
마지막까지 살아남은 사람은 근데 이스메네잖아요. 근데 안티고네는 계속해서 그 현재의 삶이 아니라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되게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 이스메네는 좀 더 좀 현실의 삶을 우리가 어떻게 지켜나갈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좀 집중을 하고 있고 좀 태도의 차이가 저는 좀 여기 있다고 느껴지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마지막에 남는 사람이 이스메네다 라고 하지만 실제로 남은 사람은 안티고네라는 거죠.
그렇죠. 책도 안티고네잖아. 이스메네.
아무도 이스메네에 대해서 얘기하지는 않아요. 우리도 이제 지금 여기서 그냥 얘기해 주는 거지. 실제로 안티고네가 어떤 비극의 어떤 주인공으로서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도전을 또는 어떤 힘을 주는 존재로서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저는 여기서 드는 좀 질문이 우리도 이제 안티고네처럼 살고 싶죠. 그렇게 어떤 원칙과 원리를 지키면서 어떤 국가의 법보다는 신의 법을 따르는 자로 살고 싶은데 그렇게 살기 힘든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안티고네는 힘들어 보이지도 않아.
맞아.
이렇게 정말 결연한 의지를 갖고 초지일간 그렇게 갈 수 있었을까? 저는 그게 이 힘이 어디서 비롯된 것일까? 이게 좀 궁금했거든요.
이게 은근히 대본에 보면 안티고네가 내세에 대한 그 생각이 아주 분명합니다. 얘가 뭐라고 하냐면은 현재 살아있는 사람들의 삶은 짧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당신의 법, 크레온의 법을 따른다라면 여기서 어느 정도 생존할 수 있을 거야. 하지만 내가 저 영원한 세계에 갔을 때 내가 그 오빠의 얼굴을 어떻게 보겠냐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의 얼굴을 어떻게 보겠냐는 거죠. 그래서 나는 여기 짧은 이 생의 삶에 내 삶을 의탁하는 게 아니라 저 영원인 그게 뭐 하데스가 됐던 영원의 세계가 됐던 죽음 이후의 세계가 됐던 그 세계를 바라보면서 이 삶을 뚜벅뚜벅 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크리스천들도 말로는 우리는 여기 이제 나그네 길이야 찰나야 그렇게 얘기해요. 저도 그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하지만 그 영혼의 세계를 위해 가지고 위험을 무릅쓰기보단 이 찰나 같은 그 삶이 너무 길어. 그래서 너무 길게 느껴져.
수명이 너무 길어져서 이게 힘든 부분이 있어요.
그렇게 돼서 우리가 점점 더 비겁해진다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 비겁함을 저희가 지금 말하고 있는 저부터가 사람들이 비겁해 이게 아니라 내가 정말 그 정말 내가 하나님의 세계를 믿는가 그리고 정말 그 영원한 어떤 그 삶 세계에 대한 신뢰가 있는가 이게 단지 뭐 천국 뭐 이게 이 개념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어떤 약속과 하나님의 어떤 세계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좀 더 당당하게 그 피해와 희생을 무릅쓰면서도 마땅히 이야기해야 되는 것들 또 마땅히 저항해야 되는 것들 또 마땅히 품어야 되는 그런 것들을 더 용감하게 더 단호하게 그리고 안티고네와 같은 심지어 숭고해 보이기까지 하는 생각해보세요. 이게 몇 살 되지도 않았단 말이에요. 나이 얼마 안 된 어린 소녀이자 공주란 말이지. 근데 이런 어떤 공주가 어떤 거대한 권력 앞에서 굴하지 않고 자기 길을 간다는 거죠. 그때 도대체 누가 자유로운가? 크레온이 자유로운가? 안티고네가 자유로운가? 누가 더 자유롭게 보이세요?
안티고네가 자유롭게 보이죠.
왜 안티고네가 자유롭게 보이죠? 묶여있고 결국 동굴에 갇히고 죽어버리는 존재인데.
크레온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자기 말에 매여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보면 이제 테이레시아스가 나타나고 이제 잘못을 지적하잖아요. 크레온한테 고집 더 이상 부리지 마라 네. 라고 얘기하는데 크레온은 어쨌든 간에 어떤 국가를 다스리는 왕으로서 자기 위신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던진 말을 다시 걷어들이기가 힘든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위신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크레온은 그거를 수정할 수 있는 다시 말을 돌이킬 수 있는 어떤 그런 거를 하지 못하고 부자연스러운 상황에 처해 있는 게 아닌가.
자리, 위치, 일종의 명칭 거기에 이제 묶여 예속되어 있는 존재죠. 근데 의외로 우리 크리스찬들 가운데 특히 교육자들, 목사님 내지 뭐 전도사님 뭐 이렇게 교육자들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 이렇게 묶여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더 솔직하게 그리고 더 진심을 가지고 자기의 삶도 오픈하고 또 성도들의 삶도 품어야 되는데 아 목사가 마땅히 내가 이래야 되는데 이런 어떤 룰에 갇혀 가지고 정말 그 삶의 어떤 것들을 놓쳐버리게 되는 그랬을 때 이제 크레온의 우를 같이 범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정말 누가 자유로운가? 안티고네는 내가 선택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피해가 있을지언정 자기가 기꺼이 원하고 선택한 그 삶을 살아가지만 크레온은 그 선택 자체가 봉쇄되어 있던 거죠. 스스로 봉쇄시켜버린 거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 봉쇄를 풀 수 있는 기회들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아들이 와가지고 호소할 때 그런 기회가 있었고 또 자기 스스로 주변에 둘러싸고 있던 장로들의 어떤 이야기들이 자기의 선택을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들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맨 마지막에 테이레시아스가 딱 얘기했을 때에도 그걸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어떤 오만함이라고 하는 게 오늘날에 전병욱을 낳고 오정혁을 낳고 그타 등등 이런 사람들을 낳는 거예요. 그 사람들도 아마 끊임없이 얘기했을 겁니다. 이거 문제고 이거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근데 그 부분들을 계속 부정해 가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맨 마지막엔 너무 되돌이킬 수 없는 그 자리까지 가버리게 되는 거예요. 크레온이 마치 그 자리에 가서 드디어 깨닫는 것처럼. 네, 오늘 소포클레스의 그리스 비극의 걸작 중에 한 작품으로 손꼽히는 안티고네. 이 안티고네 속 주인공인 절대 군주 크레온과 정말 여리디여린 한 소녀이자 공주인 안티고네. 이 두 세계의 충돌. 또 현실주의자인 안티고네의 자매인 이스메네와 안티고네 사이의 어떤 갈등을 통해서 우리의 삶과 신앙 또 현실에 관련된 얘기 살짝 역사까지 곁들여서 나눠봤습니다. 아, 여러분들은 여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계시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저희 팟캐스트 순위가 뭐 40위가 되든 30위가 되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이런 어떤 이야기들을 통해서 청취자 여러분들과 더 풍성한 이야기들 또 질문과 답변들 또 그걸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또 수많은 또 파생되는 이야기들을 나누고 싶습니다. 페이스북이나 또 ad0.kr 저희 블로그 사이트에 들어오셔서 의견이나 생각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메일로도 좀 보내주세요. ad0999@gmail.com
네, 저희가 gmail.com 쓰고 있고요. ad0999@gmail.com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얘기 요 정도로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저희가 다음 시간엔 또 어떤 즐거운 얘기로 우리 청취자들 만나게 될지 광고를 좀 해주시죠.
예, 다음 시간 영화인데요. 우디 알렌 감독의 로마 위드 러브라는.
아, 그 말 많은 감독. 예, 끊임없이 출연하고 또 끊임없이 제작하고 그리고 끊임없이 또 화제를 일으키는 감독이죠.
네, 이번에도 출연하셨더라고요.
연세가 꽤 되시죠?
78세입니다.
예, 78세입니다. 이 정도면 거의 노익장을 과시하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요. 매년 꾸준히 새로운 작품들을 발표하면서 자신의 어떤 그 영화에 대한 또 인생에 대한 생각들을 젊은 관객과 또 중년, 노년 관객들과 함께 이렇게 나누어가는 이런 어떤 감독입니다. 호불호가 많이 갈리긴 하지만 저희가 이제 로마 위드 러브라고 하는 작품을 통해서 또 우리 삶과 신앙에 대한 얘기들 나눠보는 시간으로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의 길은 가다가 시를 따라 여행하다 발견한 태양의 빛 자락의 길 운명과 같은 만남 그다툼 그리고 또 이어지는 형제와의 아픔 내 손에 잡은 마이크폰에 담긴 이야기와